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구약성경 517페이지입니다. 517페이지 열왕기상 4장 25절 열왕기상 4장 25절 한 절만 먼저 읽고 뒤에 하나 더 읽겠습니다. 4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뒤에 10장을 좀 보시면 열왕기상 10장을 좀 보시면 10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8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과 함께 서 있을지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2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살펴왔습니다만은 다음 두 주 동안이 가정의 달 또 말씀을 좀 전해드릴 것 같고, 그 이어서는 또 복음 잔치가 있어서 뭐 3주 하다가 오늘 하다가 또 3주 쉬었다가 하게 되면 이 내용이 또 끊길 듯해서 오늘은 다른 말씀을 좀 전하고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동요하게 하는 한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그 질문은 행복한가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그 질문을 해서든 어느 때 여러분 안에서 그런 질문이 이게 일어나서든 여러분들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을 것이고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이 그 질문을 자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듣고 이게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 질문을 하고 듣는 일이 있는 듯한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행복합니까? 언니 행복해? 당신은 행복합니까? 야 너는 행복하니?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과 반응을 여러분들은 할 것 같습니까? 또 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듣고 많은 생각 속에 빠질 것이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 생각을 따라서 내가 행복한가? 하면서 자기와 이 다른 사람들 내가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꾸 비교하면서, 그리고 이전에는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했고, 결혼 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 결혼해서 이렇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이런 걸 바라고 원했었는데 이런 걸 얻지 못하고 뭐 이런 등등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러니 이게 뭐가 아닌 것 같고 불만스럽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 속에서 결국 예수 믿어도 뭐 별로 행복하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여서 결국 예수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혹시 청년들 중에 또 결혼해서 이미 아이 뭐 한둘 낳고 이렇게 사는 가운데 매일 똑같은 일상 뭐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먹고 사는 현실에 막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막 근데 맨날 그래도 현실은 어렵고 별로 아픈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밝아 보이지는 않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을 하는 이런 젊은 부부들은 물론 뭐 인생을 오래 사신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결국 결론적으로 갖질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두루뭉실하게 생각하다가 결국 그런 질문이 언제든지 일어나서든 들어서든 그때 시험에 들지 마시고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서 이런 질문이 제기돼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도 생각이 흐려지고 결국은 내가 불행하다라는 판단에 이르는 듯 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답을 갖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있을 텐데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언젠가 또 지금은 괜찮지만 언젠가 또 삶이 또 비교적으로 안 좋아질 때는 또 자기가 그렇다고 판단하면서 그런 생각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잠시 멈추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이 질문은 초등학생에게도 야, 너 행복해? 할 수 있어요. 걔네들도 뭔가 대답을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이 질문을 하면 야, 너 행복하냐? 야,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이 관심 있어하는 이 행복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흔히 그것을 복으로 번역해서 많이 말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그 10장에서도 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보고 이제 복되도다 이게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복되도다라는 이 말을 쓰는데 이 복되도다라는 말은 다른 똑같이 번역하면 행복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영어 성경은 이 10장 8절을 당신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당신의 이 신하들은 얼마나 행복한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명기 33장에서도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시편 1편이나 여러분이 말다시피 뭐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에서도 복 있는 사람, 복되도다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제 그런 성경이 말한 이 행복에 대해서 말한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 시간에 다룰 생각은 없고 다룰 여력도 되지도 않습니다. 않고요. 단지 이제 성경이 행복을 무엇으로 말하는가 하는 것을 좀 이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한 것인데요. 그에 대한 나는 행복한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인지 한번 속으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합니까? 반대로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갖든 일단 어떤 대답을 가졌든 그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만일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무엇에 근거해서 행복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반대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똑같이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누군가에 비해서 어떤 다른 환경에 비해서 무엇인가 있고 없고 또 풍족하고 부족하고 또 잘 되고 안 되고 또 편안하고 힘들고 에 따라서 그런 삶의 현실 상황에 그런 것에 따라서 이 행복과 불행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행복과 불행의 이유를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런 것 정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현실에서 있고 없고 풍족하고 부족하고 잘 되고 안 되고 편안하고 힘들고 뭐 이런 것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이 본능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으로 말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기준으로 행복과 불행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낀다는 거예요. 알버트 몰러는 그런 모습을 세속화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세속화되어서 이렇게 나타내는 교회 안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런 용어를 써서 말했습니다. 이게 결국 크리스천 스미스라는 사회학자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바로 그런 모습을 도덕주의적인 치료 이신론이다. 이신론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죠. 이신론은 하나님은 그냥 둥뚝 딱 계십니다. 그 나머지는 간섭을 안 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같은 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 이 정도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알아서 여기서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도덕주의적인 치료 이신론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이 행복과 자아 실현을 인생 목표로 삼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행복과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 추구와 자아 실현은 사실상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식의 행복을 추구하며 목표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런 이신론을 믿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는 거죠. 그저 끝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결국 끝없는 목마름이 속에 이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월감을 빠졌다가 또 동시에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또 모자라다 싶으면 그걸 극복하겠다고 몸부림을 치다가 더욱 자신을 채근하는 가운데 자신을 더 피곤한 인생으로 내몰고 곤고함 속에 빠지고 결국 허망함과 헛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행복에 대한 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면 유격적이고 이게 본성적이고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것으로 이게 말하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에 결국 이르게 됩니다. 한때는 행복하다고 했어도 결국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에 결론을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죽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의 판단 기준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행복과 불행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을 말하면서 인생의 목표를 행복과 자아 실현으로 삼고 추구함으로써 이 도덕주의적인 치료 이신론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그런 행복을 자신의 일시적으로 느낄지는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는 얻지 못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행복의 기준이 자신의 불행과 자신의 본성과 욕심이고 상대주의적이고 또 주관적이어서 어떤 것을 갖고 이루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비교 대상도 있고 인간이 행복하려면 내 기준에 무엇을 갖고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어떠해도 변치 않는 사실, 변치 않는 어떤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행복을 말하려면 진짜 행복하다고 할 그 변치 않는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시해 주시고 있어요. 주셨어요.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피조물이든 피조물은 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행복하지 못한 행복하지 않는 조건에 있는 우리 우리는 이 피조물의 한계 속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행복하지 않는 우리는 조건에 우리가 있죠. 결국 왜냐하면 죄 때문이죠. 죄 있는 우리를 만족해 할 그 변하지 않는 사실 존재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 없이는 이 피조물이요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조건 속에 있는 인간은 참 행복을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해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적인 것들입니다. 악과 고통 속에서 조금 나은 것이에요. 그리고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고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그것은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결국 죽음이라는 마지막 그 불행으로 귀착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행복을 말할 때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근원을 하나님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계속된 성경의 모든 역사와 계시 속에서 증명하고 증거해 주고 있어요. 이제 구약에서는 주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주어서 누리게 하는 것을 많이 말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들을 얻는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이나 이사 65장이나 예레미야 3장 같은 것에서도 보면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큰 복은 곧 행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말해요. 시편 16편이나 33편 같은 것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사실을 이렇게 서술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4장의 말씀이 곧 구약에서부터 행복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4장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안식과 평화를 갖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그 말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동안이에요. 그동안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다른 번역은 평안을 누리며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행복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물론 이 말씀 이면에는 솔로몬의 사치스러운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후에 세금을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구약에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죄와 악이 있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기술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한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의 배경은 이게 사무엘하 7장에서 말한 것과 또 열왕기상 3장 이하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언약을 맺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을 그런 삶을 갖게 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행복은 이런 전제 속에서 25절 하반절 말씀대로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사는 것, 평화를 누리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 같은 행복 이미지를 라이켄과 롱맨은 다음과 같이 기술했어요. 네, 행복의 이미지가, 구약에서 말하는 행복의 이미지가 이렇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피곤한 농부가 포도원에서의 긴 하루 일과를 마쳤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허름한 집을 둘러싸고 있는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 앉았다. 남편과 함께 하루 종일 들에서 일하던 아내가 그 옆에 앉는다. 결실이 풍성한 포도나무들 아래에 골짜기를 내려다보며 그들은 금년은 좋은 해였다고 회상한다. 농사가 풍작이었고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고 여호와의 신실한 종인 왕은 국경을 튼튼히 하여서 그의 백성들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 주었다.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행복 이미지예요. 거창하지 않죠?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일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것을 지금 행복으로 말한 것도 아닙니다. 일하며 수고한 것을 먹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의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며 사는 것을 행복으로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사는 것으로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 속에서 또 자신을 경외하는 솔로몬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갖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사는 것을 내가 열심히 하면 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진짜 그런지를 알고 싶으면은 솔로몬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됩니다. 또 사사시대를 보면 알죠. 또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의 우리들의 삶을 보면 됩니다. 열심히 우리가 뭐 농사도 있잖아요. 우리 흔한 농사 비유,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남다고 이런 얘기가 일반적인 원리를 얘기하죠. 자, 열심히 팥을 심고 또 뭔가 사과나무를 심고 뭐 사과를 위해서 계속 뭘 하고 그렇게 가꾸면 그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냐는 거예요. 일반적인 자연 원리 속에서는 팥 심은 데 팥나요. 그리고 농사를 짓고 하면 어느 정도 수확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러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사과가 재배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사과가 두 배로 뛰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당연한 것 없어요.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팥 심은 저기 남미에는 다 말라버렸어요. 기근으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뭘 심었는데 다 죽어 농작물이. 나질 않았어요. 포도 심었다고 포도나무가 당연히 맺히는 것이 아니고 또 열매가 맺었다고 그것을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포도나무 아래 평안히 쉬려면은 열매 맺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 그 열매를,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그것도 풍성히 맺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맺은 것을 재난으로 인해서든 누군가의 탈취에 의해서든 그런 것 당하지 않고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재배한 만큼, 풍성한 것만큼 내가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조건과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동안과 그 이후의 역사가 이제 증명해 줍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하나님 없이는 모두 구름 같은 것이에요. 성경이 역사를 거쳐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증명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과 고통이 있고 상함과 파괴와 탈취가 있어요. 그리고 죽음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 평안이 없으면 평화, 평안 이것이 없으면 그 무엇을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있게 되었다. 평안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평안이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평안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때문에 성경은 복, 행복을 말할 때 반드시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평안, 평화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걸 건너뛰려고 하지만 그게 결정적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는 평안에 그가 사는 동안에 있게 하신 그 평화를 사무엘상 7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과 관련해서 쓸 때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고 평화가 있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했던 것은 저절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어요. 그리고 재배되는 모든 것들을 다 자유롭게 풍성히 맺어서 편안히 살면서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화가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는 평화를 하나님이 없이는 평화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 없이는 행복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고 하는 것은 그가 자도취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가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행복을 갖고 누리려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증거한 사실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읽은 그 10장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백성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뭐라고 말해요? 스바 여왕이 말하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된 것들을 얘기하는데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복을 주어서 안전과 평화를 갖게 하신 것을 보면서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신하들은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복을 주시어서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사람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행복을 아십니까? 지금 성경이 말한 이런 행복을 아십니까? 그리고 이런 행복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제가 서두에서 집사님은 행복해요? 언니는 행복해요? 너는 행복해요? 라고 흔히 묻는 질문을 제대로 된 질문으로 제가 고쳐서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해요? 이건 가짜 행복 원해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진짜 행복을 물으려면 지금 말한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행복한가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참된 행복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말이죠. 오늘 본문은 무조건 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는 말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평안 속의 행복을 언제 경험하면서 누렸는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언제요?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복을 주시어서 평안케 하시는 동안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행복을 못 누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우리는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그 뒤를 이은 왕들에 대한 기록에서 행복하다라는 기록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 때 누렸던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지속적으로 온 백성이 왜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했던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각기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평안히 살도록 하시는 은총을 베풀질 않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흔히 있는 이 세상의 악과 고통, 곧 대적의 탈취로 인해서 더 이상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열매만 맺히면 와서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기근에다가 탈취에다가 그래서 수고한 것은 편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평화 없이 항상 긴장하며 사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런 생활을 이렇게 지속할 때 그게 너무 그리운 거죠. 언제나 이런 평화를 가지고 이런 행복을 온 백성이 같이 누릴 수 있을까라고 그것을 고대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가 본문에서 말하는 평화 속의 행복을 예언적으로 말해요.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행복 속의 평화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을 언제 얻어 누릴 것이라고 말하는가? 미가서가 이렇게 말하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 말한 거잖아요. 평화 속에 행복을 누리는 장면이잖아요. 그걸 묘사한 것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앉아서 먹는 거,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평화 속의 행복이 언제 얻어 누린다는 것입니까? 근데 이 미가서 말씀의 앞절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은 끝날에 그렇죠. 많은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전에 이를 때라고 말합니다. 언제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예요. 메시아가 왔을 때. 여러분, 죄로 인해서 평안히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결국 본문에서 말하는 행복, 그 포도나무 아래서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너머에, 그래서 결국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이 우리들의 죄를 지심으로 평안이 없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갖게 하셔요. 그가 오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평화를 깨는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하셔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천천지 원수 같은 이 사이를 깨버립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게 하셔요. 에베소서 2장에 그는 평화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야말로 그는 우리의 화평으로서 자기 안에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냐. 그리하여서 우리의 평화를 깨는 이 대표적인 것이고 결정적인 것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하게 하시고, 누가 뭐라 해도 또 상황이 어떠 해도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하셔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감히 심판하실 그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가장 중요한 그 평화를 누구도 깰 수 없는 결정적인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 평화를 갖고 이 땅에서부터 살면서 영원으로 지속된 그 평화를 소유하여 살게 하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평화 속에 행복을 누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으로 네,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행복의 결정적인 것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이고 그것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아예 이제 자신이 포도나무로서 얘기를 하면서 거기 그분에게 붙어있는 우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얻게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복의 걸림돌이고 평화를 깨는 걸림돌인 죄와 사망을 해결하고 자신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이 평화를, 평화의 근원이죠, 갖게 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포도나무 아래에서 맛보며 누릴 행복을 바로 포도나무인 자신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죠. 누리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함으로 결국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이렇게 또 우리를 가지로 말하면서 그 관계를 풍성히 누리며 열매를 맺는 것, 결국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며 행복을 경험하는 것을 내 안에 거함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덧붙여서 강조해 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 행복을 알고 얻고 누릴 수 있는 성경의 최종적인 설명이에요.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요약되고 있죠. 첫째는 행복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며 평화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평화의 걸림돌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의 가지가 되어야 된다. 그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과 분명히 결합이 되어야 돼요. 그분과 무관하게서는 평화를 가질 수 없어요.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이것이 없이 행복은 그저 끝없이 추구하는 무엇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결국은 죄로 인한 영혼은 불행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를 믿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았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어서 평안히 살게 하는 포도나무이신 그 포도나무의 그늘과 같은 바로 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십니까? 그런 그 가지이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는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 이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사는 것 바로 그 행복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날 동안에 평안히 살게 되겠죠.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평안히 살았다는 것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날 동안에 평안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언제까지 사십니까? 그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 안에서 영원히 평화를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원히 행복한 조건에 있는 것이죠. 그런 또 한 가지가 있죠. 여기서 이 말씀에서. 그 평화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인 그리스도께 붙은 가지라 해도 자동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죠. 그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행하거나 그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죠. 명령형으로 말하냐. 항상 행복의 근원이신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연결해서 성경이 말하는 행복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에요. 만일 이 두 가지가 선명치 않으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누가 행복하냐라고 물을 때 잘못된 기준을 따라서 결론적으로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앞서 말한 두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한 두 가지?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행복부터 보셔야 돼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포도나무이신 그와 연합한 가지가 된 자는 행복을 말할 수 있고 또 행복을 갖고 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행복한 자인 거죠.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만일 자신이 그런 자임에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리스도 없는 행복, 그리스도 밖의 행복, 결국 가짜 행복을 기준으로 삼고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신에게 있는 행복을 못 볼 정도로 또 잊을 정도로 그런 것에 마음에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으로 하잖아요. 그 모압 평지에 모여놓고 그들의 유언적으로 말하는 것이 신명기 내용이잖아요. 그 유언적으로 말하는 내용의 끝자락에 가서 하나님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왜 그들이 행복한 사람인지를 덧붙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해. 이 같은 사실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명확히 더욱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출애굽에서 구원 얻는 그 이상의 구원이죠.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고 포도나무의 그늘 아래 영원히 거하는 자.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 해도 현실이 어떠해도 몇십 년의 인생이 좀 힘들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갖고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거나 인정치 않고 있다면 그는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분명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예수 믿는 자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모를 리는 없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들이 행복한 사람인지 분명히 밝혔잖아요. 광야 생활을 해온 사람입니다.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생활이 얼마나 척박한 삶입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마지막에다가 야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유로 말하는 게 뭡니까? 두 가지잖아요. 거기도. 뭡니까? 첫 번째는 너와 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받은 것 가지고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구원을 누가 받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구원받지 않았어요? 구원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건 건너뛰고 다음 얘기하는 거 자꾸 하는데 아 이게 얼마나 큰지를 자꾸 모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생각을 자꾸 안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사망에서 진노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의 매력적인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열거해 보십시오. 뭐 일시적인 것이든 제법 길게 마음을 끄는 것이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을 다 말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 중에 구원 이전에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주신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육신의 생명을 몇십 년 더 연장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얻게 하잖아요. 영원토록 지속될 복을 얻게 하시잖아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평안히 사는 것을 몇십 년 정도로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그 영원하신 그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우리도 그런 면에서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것만 말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한 가지 덧붙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이시고 내 영광이 칼이 되어서 대적이 내게 복종하게 되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이시고 내 영광이 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복을 똑같이 메시아가 와서 갖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도 똑같이 했죠. 행복한 사람으로만 두 가지 요소를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다 하셔요. 여기서도 이 말을 두 번째로 말한 것도 똑같이 했습니다.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미가 선자가 이 내용을 예언적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연결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분명 현실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긴 하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을 정도로 크신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그 조건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순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내 불타 죽는데 죽으러 나갈 수 있을까? 그때까지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거든요. 종교 투원에서는 책 읽고 있습니다. 뭘 붙듭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사망조차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런 사랑의 대상인 거죠. 포도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 이 놀라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드러낸 사람이 바울이죠. 그는 감옥에 갇혀서 두려움을 느껴야 할 조건이 있었는데 뭐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신약성경은 예수 믿는 자에게 있는 행복의 표현을 기쁨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주 안에서로 얘기해요. 결국 우리의 행복할 모든 이유가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참된 행복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고 삽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갖고 고도 행복하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자신이 행복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부터 체크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을 배제하고 어떤 것이든 사람이든 비교하는 것 속에서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행복한 조건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잊고 또 무시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억만금을 가지고 있는데 사탕 하나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을 보기에 앞서서 자기에게 있는 것,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영원한 복, 하나의 사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억만금을 보아야 됩니다. 지금 자신이 화평 가운데 화목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것부터 보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부어주어 가진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제대로 정확히 알아야죠. 그것부터 알고 누려야 되죠. 삼위 하나님이 관여해서 갖게 된 이 모든 신령한 복부터 알아야죠. 이런 것은 잘 모르면서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이 큰 복에 대해서는 행복한 사람이 된 그 조건의 모든 내용이 되는 이런 것은 소홀하면서 앞에 있는 사탕에 집착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무엇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사단에게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를 항상 사랑하시는 분 밖에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 밖에서 다른 사랑을 찾는 것이에요. 다른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행복을 찾는 것이에요. 최악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자신에게 있는 것부터 정확히 알고 그것부터 누리십시오. 바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아니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 것부터 보고 그분과의 관계부터 누려야 되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힘들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 이런 것입니까? 바울은 그 말 이후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면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사망, 현재일이나 장래일 같은 내용들을 덧붙여 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곤고와 박해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주신 아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의 여전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이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란조차도 이 행복을 꺾을 수 없고 없앨 수 없는 위치와 조건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위치에 있잖아요. 똑같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 똑같은 조건. 바울이 행복한 사람으로 말하는 너무 복된 것들을 우리도 모두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행복의 이유부터 정확히 하십시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부터 하십시오. 이 풍성한 실체부터 정확히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것부터 새겨야 되고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고 그것부터 매일같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포도나무이신 그분이 있습니다. 우린 그분의 그늘 아래 붙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지 않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니까 못 누리는 겁니다. 언니는 행복해? 야, 너 행복하니? 여러분, 무엇이 작동됩니까? 여러분이 정녕 예수를 믿어 이런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 모세가 말한 대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실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실제적으로 이렇게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이게 지식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알고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